이사야 51번 메시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네 단계 안에서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두 번째, 기도. 주여, 우리에게 여전히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기름 붓는 관유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함 안에서 말씀하소서. 우리와 한 영 되소서. 주여, 대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소서. 당신 안에 숨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당신의 이름 안으로 모였습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소서. 각 사람을 방문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아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네 단계 안에서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관한 일련의 네 메시지 중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 하반절까지에서 그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혼에 소구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는 네 가지 요점이 있는데, 즉 1.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심. 2.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임. 3.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임. 4.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심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첫 번째 요점은 두 번째 단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단계에 속합니다. 나머지 세 요점은 세 번째 단계,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단계에 속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사야 53장 11절 상반절에 수고한 것에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다. 수고한 것은 그리스도의 혼이 수고한 결과 또는 산출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혼을 쏟아부어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분명 그런 수고의 산출 또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소산, 즉 자기 혼의 수고에서 나온 산출을 보고 만족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53장 11절 하반절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식으로라는 어구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신 부활한 그리스도, 즉 의로운 분이신 그분을 아는 것으로를 말합니다. 그분에 대한 그러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성경 번역분들은 이 구절을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실 것이며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절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이며로 해석하기를 더 좋아하는데, 이는 이 구절이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다만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의로서 나타나실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7절, 8절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그 신부가 단장될 때 그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것인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우리로부터 살아나타난 주관적인 의를 말합니다.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살아나타난 부활 생명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상반절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의 짤막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포로인 우리를 하늘로 이끄신 것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입니다. 물론 사탄의 포로들이었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포로들입니다. 승천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포로들인 우리 모두를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고 계셨을 때 에베소서 4장 8절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확대역 신약성경은 이 구절을 패배한 적들을 이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포로들을 그분의 포로들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승천 안에서 그분은 이 포로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그곳 하늘에서 그분과 존귀하고 강한 분이신 아버지는 그 먹이와 탈취한 것을 나누셨습니다. 부활의 단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안에서 그분을 통해 산출된 모든 항목들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분별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서 말한 씨와 산출은 아주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의할 때 많은 항목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고도로 설명하고 정의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정의한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출한 것에 관한 많은 항목들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과정을 거치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심으로써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과정을 거치심은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에게는 오직 신성과 모든 신성의 속성만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를 가리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창조된 후로 4천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약 2천년 전 유일한 하나님이 성육신 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과정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되셨을 때 그분은 이 과정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외적으로 그분은 한 사람이셨지만 내적으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성육신 되신 후 그분은 더 이상 다만 하나님만이 아니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작은 아기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거기 구유에 하나님이 누워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이 다만 하나님으로서만 누워계시지 않고 또한 작은 아기로 누워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만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아기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안에서 그리스도는 30년 이상을 하나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주로 요단강 서쪽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룩한 땅의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두루 여행하셨습니다. 그런 좁은 땅 안에서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리저리 여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은 매우 위대한 분이셨지만 단 한 번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그분은 제자들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헐몬산에 오르셨고 거기서 그들 눈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 엿새 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들 중 누군가는 인자가 왕국 안에서 올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변형되실 때 그분의 용모는 여전히 사람의 용모였지만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영광 안에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성육신의 마지막, 즉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은 자원하여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 방면에서 놀라웠습니다. 사람의 방면에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고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 위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우주 가운데 유일한 죄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찌르셨고 상하게 하셨으며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게 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우주는 어두워졌고 성전 안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제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땅이 흔들렸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많은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으켜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채 얼마의 시간을 기다렸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 또한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만 사람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죽음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면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기꺼이 죽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것을 강요당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명절 끝날에 주 예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외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분을 믿는 이들이 그 영을 받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계셨지만 그분은 아직 그 영으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아직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즉시 그분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영화롭게 되신 날, 즉 부활하신 날,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러한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산출했는지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안에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라는 것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단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삼일성의 셋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아버지이시고 아들은 아들이시고 그 영은 그 영이십니다. 따라서 아들이 그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들이 어느 날 그 영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가 그 영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는 주님이 그 영이심을 명백하고 단호하게 확증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그러한 영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단계에 이르셨을 때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출한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주는 영을 산출했습니다. 공기 같으신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십니다. 이 생명주는 영은 공기 같으신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헬라어에서 공기에 해당하는 말은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기 같으신이라는 말은 실제로 영이신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공기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공기 같으십니다. 공기 같은이라는 영어 단어는 공기의, 공기에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기 같다는 것은 공기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신성한 영적인 공기로 가득한 공기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솔린과 공기와 물을 얻기 위해 주유소에 갑니다. 이제 영적인 가솔린과 영적인 공기와 영적인 물을 얻기 위해 우리의 주유소이신 그리스도께로 갑시다. 영적인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생명주는 영은 그런 공기 같으신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오늘날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고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몸은 이제 영적인 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생명의 분배를 통해 번식하기 위해. 이것은 생명의 분배를 통해 번식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모두 그리스도의 부분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분의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생명주는 영이 함께 하셨고 우리는 거듭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확장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인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이요 그분의 일부분입니다. 만물의 으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심.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유 가운데 첫째 되는 으뜸인 분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적어도 이 둘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다시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여겨지실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나 심지어 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조차도 완전한 부활로 간주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부활한 후에 다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부활하여 영원히 사십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늘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나사로나 엘리야가 다시 살린 그 아이는 어떤 종류의 영광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육신의 몸이 변형되어 영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표준에 이른 부활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그 누구도 그러한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출한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셨는데 이러한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발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가 되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발화시키는 분이 되셨고 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 역시 그분의 부활에서 산출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부활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하나님께로서 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답은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는 다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분이 독생자이셨을 때 그분은 다만 신성하셨으며 인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신성만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인성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인간의 본성이 없이 다만 신성한 본성만 있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이신 면은 의심할 바 없이 신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람이신 면은 부활 이전에는 신성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아들화되게 하셨습니다. 부활 이전에 그분은 그분의 신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의 인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33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의 출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로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이들을 포함한 한 단체적인 아이의 커다란 출생이었습니다. 인자이신 그분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두 본성,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다만 독생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실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맏아들을 산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본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동시에 인간적이시며 물론 인간적인 동시에 신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본이시며 물론 그분의 대량 산출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서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함.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으로서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분의 형제들이고 그분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정이 있었지만 거기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을 낳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 권속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이 권속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들인 우리만을 그분의 기업으로 여기십니다. 하늘의 미랄로서 많은 미랄을 산출함.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로서 많은 미랄을 산출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의 미랄이신 그리스도는 많은 미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 결국 많은 미랄을 산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첫 미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미랄이 됩니다. 그 많은 미랄은 원래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미랄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집합적인 밀알이시고 물론 그분의 부활에 의해 산출된 많은 밀알들입니다. 그분의 증가가 됨.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산출된 많은 밀알은 그분의 증가입니다. 농부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이 증가됨으로써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땅에 비교적 적은 양의 씨를 뿌리지만 3개월 후에 그들은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한 수확은 씨앗의 증가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땅을 여행하시며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유일한 씨앗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있는지 보십시오. 전 세계에 걸쳐 다만 수천 명이 아닌 수백만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포도나무입니다. 이 커다란 포도나무는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증가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가요 번식이며 잉여분입니다. 찬송가 154장 4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신부, 주의 표현, 주의 충만, 주의 연장, 주의 발전, 주의 번성, 주의 몸, 부유하신 주의 넘침, 주의 충만한 성장, 영광스러운 머리 되신 주와 우린 하나세. 이 가사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가요 확장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떡이요 교회인 그분의 몸의 구성 성분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가인 많은 밀알들은 한떡이요 교회인 그분의 몸의 구성 성분들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이 떡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의 상을 갖습니다. 이 떡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육신의 몸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한 떡인 교회, 즉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나타냅니다.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을 통해 그분이 그분의 부활 안에서 보고 만족하신 그분의 수고의 결과인 단체적인 씨를 산출합니다.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보고 만족하신 그 혼의 수고의 결과인 단체적인 씨를 산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하반절은 그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것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관계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고 그 결과는 부활 안에서 그분의 씨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단수입니다. 이는 그 씨가 단체적인 씨임을 가리킵니다. 이 단체적인 씨는 많은 밀알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함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커다란 출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출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출산은 수백만의 성도들을 낳았고 여전히 낳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을 노리는 산파들입니다. 나가서 죄인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이 출산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복음을 통해 산출된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단체적인 씨의 구성 성분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가시키고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그분이 부활 안에서 보고 만족한 그의 혼의 수고의 결과인 단체적인 씨가 산출되었습니다. 나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만족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씨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그분의 수고의 결과요 산출물입니다. 그분의 나를 길게 하기 위해 그분의 연장이 됨. 이 씨는 그리스도의 나를 길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연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심으로 계속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날의 연장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형통할 여호와의 기쁨을 위해 이것은 그분의 손에서 형통할 여호와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은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성분이 되도록 만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입니다. 온 우주에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다만 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의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무언가를 산출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천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로운 분으로 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이사야 53장 11절 하반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의로운 분으로 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주예수여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의로운 분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를 객관적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살고 우리 안으로부터 살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사시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 속에서 산출된 주관적인 의이십니다. 믿는 이들의 생명으로서 새 사람의 모든 지체가 되시며 모든 지체 안에 계신 믿는 이들의 생명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주체와 모든 지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생명 주시는 영, 하나님의 맏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많은 밀알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 새 창조, 새 사람 등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산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산출된 항목들 중 하나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새 창조, 즉 교회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에 따른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산출함. 이미 CG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음 항목들을 산출합니다.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께서 복합적이고 완성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시면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하고 몸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맏아들이 되시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신성한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둘 다 지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 출생하시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왕국인 하나님의 권속이 됨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로서 교회를 이룸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함 많은 밀알들로서 한 떡을 이룸 한 단체적인 씨로서 그분의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해 그분의 연장이 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기쁘심을 수행함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지체와 모든 지체 안에 계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말씀에 따른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사야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해 비록 몇 줄밖에 쓰지 않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해석과 정의인 위에서 언급한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